드디어 2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사야서 1장 가지고 세번 설교하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여섯 번을 설교해서 이제사 2장에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1장 시작할 때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가 모두 66장이에요. 66장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들어왔는데 1장 가지고 여섯 번이나 설교를 했으니까 66장을 다 하려면 제가 처음에 한 5년 정도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7년이라고 그랬다가 이제 해보니까 아마도 제가 이사야 설교가 마치면 은퇴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2장 1절은 우리 2장 1절 자막을 좀 보여주세요.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작은 타이틀과 같아요. 작은 타이틀과 같은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위에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런데 그거는 잠시 무시하시고 이 2장에서부터 4장까지 2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큰 주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2장에서부터 4장까지를 설교하는 이사야의 설교인데 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서론이 2장 1절이에요. 이 2장 1절을 이 이사야가 굉장히 그 엄하게 그리고 위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앞에 장막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영어 성경으로 놓고 보면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앞에 나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the word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이사야가 자기 생각대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을 대상이 누구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준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가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The word that Isaiah, the son of Amos, saw. 영어로는 saw라고 되어 있어요.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은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 받았다가 옳은 번역이냐, 보았다가 옳은 번역이냐 두개다 맞는 번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든 받았든 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모스랜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부터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내가 창작해낸,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들어라예요. 내가 지금 내말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지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에는 누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날의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그것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했으니까 교회라고 적용하는 것이 조금 더 가깝다, 조금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받은 이야기는 뭘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 the word를 받은 것은 뭐냐면 말일에 되어질 일이에요. 말일에 무슨 일이 되어지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일의 일들이에요. 여기서 말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쉽게 이야기라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뭔가 하면 말일의 일을 선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읽었던 1절, 2절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읽게 되는 3절과 4절이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의 긴 설교의 서론과 같아요. 그런데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앞에 자막을 좀 주세요. 2절 말씀을 놓고 보면 여기에 그냥 우리 한글 성경은 말이래라고 되어 있고 아래에 있는 영어 성경은 ESV 성경인데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영어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그렇게 사실은 완벽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ESV 성경도 약간은 아쉬움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 있는가 하면 2절이 시작할 때 말이래라고 시작하기 이전에 영어 성경으로는 It shall come이라고 하는 말 앞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and나 이제는 now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now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건데 정확하게는 영어로 놓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d it shall come to pass in the later days. 그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이 쓰는 성경이 대조하면서 이렇게 보는 성경이 물론 ESV 성경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보는 게 NASB라는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NIV도 보고 킹제임스도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영어 성경으로 놓고 보면은요 정말 이게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말이래 It shall come. 그리고 It shall come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래 먼저 시작한대요. And 그리고 it shall come 여기서 자꾸 영어 얘기해서 미안해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it will come이라고 안 그러고 it shall come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will과 shall은 뭐가 다르냐면 우리 성문종합영어 공부하신 분들 여기 계시죠? 성문종합영어에서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will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미래 그냥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거고 shall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인 미래의 조동사인 sha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분명하게 생길 것이다. 반드시 생길 것이다. 언제? 말이래. The last days. 말이래 반드시 생길 거다. 그러면 이사야가 1절에 했던 것,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시간을 좀 많이 끄는 겁니다. 1절에서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거는 내가 그냥 생각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이야. The word, 그 말은 the word of God이라고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revelation, 계시이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계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it shall come.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건 내가 창작하고 내가 연구했기 때문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예,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해를 하든 상황이 어찌 됐든 간에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가르쳐 주신 것만큼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만큼은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왜요? 안 읽으니까. 결론은 항상 거리로 가는 거예요. 안 읽으니까. 성경 공부 안 하니까.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분명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일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냥 2절 말씀에 여기 보면 굳게 설 것이다, 뛰어나게 될 것이다, 모여들게 될 것이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세 가지가 뭐라고요? 굳게 설 것이고, 뛰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쩌면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일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상으로 놓고 보면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테니까 이 부분은 졸면 안 돼요. 요거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조셔도 되는데, 여기는 졸면 안 돼요. 정말로 졸면 안 돼요. 이 말일은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일이라고 하는 본래 원뜻은 뭔가면 시간적으로 한참 끝에 있을 일들이에요. 그게 말일이에요. 그렇죠? 말일 그러면 쭉 가고 저 끝에 있는 이야기를 그때의 일을, 그때의 시간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시대로 돌아갈게요. 자, 이제 진짜 배기. 이사야 시대로 돌아가서 이사야가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유다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를 했어요. 그 범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야, 이 일에 끝이 있을 거야. 그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 지금 이렇게 범죄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야. 근데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속도 있겠다 그랬어요. 그게 1장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심판이 있고 구속을 이야기했어요. 심판이 있고 redemption, judgment and redemption이 올 거야.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의 마지막에 되어지는 일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시대에 있어서 마지막은 언젠가 하면, 그 말일에 이르는 일이 언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초림의 사건입니다. 다시요. 이사야 시대에서 이사야가 너희가 이렇게 죄악을 범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거야. 그들에게는 구속을 베풀어 줄 거야. 이러한 일들의 마지막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는 때야.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그때야. 그거를 우리는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오신 그날. 그날이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종말, 자꾸 종말, 종말 하면,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 머리를 멸망시키시고 이런다라고 우리가 갑자기 놀라게 되는데요. 종말은 언제 이미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초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되었어요. 그 종말의 마지막은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예요. 여기까지 아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산다, 안 산다? 지금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종말의 마지막은 언제다? 재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니, 그 마지막 때를 재림이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날,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새하늘과 새땅 만들어도 되잖아요. 예, 아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에 이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새 요새를 만들고 그러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재림의 시간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지금 구속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구속이에요.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는 시간들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우리를 다 멸망시키실 수도 있으셨는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행입니다. 근데 이 기간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기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해 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옷 입혀져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말일이에요. 이 말일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정리하는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 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돌리게 한 것은 지금 이사야 시대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이렇게 끌고 가서 탁 돌리게 한 것은 현재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살고 있는 그때만 바라보게 하겠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즉 메시아가 오셔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막 엉클어져 있는 그 관계 속에 메시아가 끼어드는 거예요. 메시아가 끼어들어서 구속을 해주시고 구원을 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종말이에요. 구약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처음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시작되어 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뭐 잠깐 조우셔도 돼요. 아주 중요한 거 했으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시온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온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선다.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말,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고 혹은 시온산을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모든 이방 종교들도 산을 하나씩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 위에다가 신전을 짓기도 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수도를 뭐라고 영어로 부르는지 아시죠? 캐피털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도를 캐피털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카피톨이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왔고요. 이 헬라어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카피톨리노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카피톨리노라고 하는 이 산은 그 로마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때에 일곱 개의 높은 언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언덕을 카피텔리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신전이 있어요. 로마 신화에서 가장 뛰어난 신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카피텔리노라고 하는 언덕의 이름이고, 카피텔리노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캐피톨이라고 하는 수도라는 영어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수도, 대한민국의 수도, 그러면 거기가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잠시만 이사야 시대로 돌아가 볼게요. 이사야 시대로 돌아가 보면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이었을까요? 시온산은 사실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애굽에도 높은 산이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모든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은 산마다 신의 신전이 산 위에 올려져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이것은 2장 1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야 너희들 시온산이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보였지. 그래서 나한테 와서,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와서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흉내만 냈지. 우상 섬기는 것 같고 뒤섞여 갖고 나한테 제사 드렸지. 그래서 내가 sick and tired, 이제 오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한 거 아니냐. 그리고서 너희들의 눈은 이 시온산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멋있고 더 높은 산에 가서 절했잖아. 그런데 그 말일이 되면, 그 종말이 되어지게 되면 이 여호와의 산, 나의 시온산, 이 시온산이 굳건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산과 같지만, 다시 말하면 너희들 보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이 신앙이 다른 우상 섬기는 것과 비교해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때가 되면, 말일이 되어지게 되면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3편 1절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저는 이 스스로 권위를 입었다는 말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권위를 얻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는 스스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가지고 계신 분이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시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가지고 비유를 하면서 시온산은 굳건히 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이 신앙이 굳건히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뛰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자 다른 산들과 비교를 했더니 시온산은 별로 높은 산이 아니에요. 더 높은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시온산이 말일이 되었을 때에 갑자기 지각 변동이 생겨갖고 훅 하고 올라온다. Raised up 한다는 게 아니고요.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산의 해발이 갑자기 높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raised up이 아니라 be exalted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아요. 뛰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산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엉뚱한 것을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생겼는데 저 교인들은 미쳤다고 또 교회에 또 모였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저 허접한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나바호를 가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안 가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나바호를 가면 그랜드 캐년을 지날 때쯤 보면은요 프리웨이 바로 옆에 휘황찬란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갔다 오신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절이에요. 야 그랜드 캐년 들어가는 입구에 휘황찬란한 절이 이렇게 딱 있어요. 윌슨 그 윌리엄스 지나서. 야. 근데 교회들은요, 아, 물론 큰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요, 그냥 상가 부탱이에다가 이렇게 쭉박히 있잖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건물의 사이즈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온산이 이렇게 우뚝 서잖아요. 그렇죠? 우뚝 서게 되니까 그 다음에 생겨지는 일이 뭐예요? 만방이 모여든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설교할 부분은 바로 이 만방들이 열국들이 시온산으로 몰려오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을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 열국의 이야기 뭐 이렇게 정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그 열국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온산으로 몰려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4절에 가면 이제 판단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만방이 몰려드는 가운데 있어서 당시 이사야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다스린다.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에 이스라엘,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강대국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북동쪽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포진을 하고 있고요. 그 아수르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거든요. 그리고 남서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두 개의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 강대국을 비롯한 모든 열방들이 시온으로 몰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유다 백성,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지금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모습이 엉터리로 드리고 있잖아. 허접하게 드리고 있잖아. 혼합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그리고 너희들 이방 섬기는 게 좋다고 그랬지? 강대국이 좋다고 그랬지? 그러나 그날이 되면 그 강대국조차도 그 열국조차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오게 될 거야. 그날이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2장에서 4장까지 장황한 설교를 해요. 물론 그 설교가 더 이어져서는 12장까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 가운데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하면서 제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요. 예배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할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엉터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가볍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 그러나 그날이 되면 너희들이 좋아했던 세상 쾌락을 따라가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모습, 그 이방 종교, 우상 숭배가 다 꼬꾸라지게 될 거야. 그리고 나를 향한 예배가 높임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사람에게 뭐 재산을 드릴지 몰라도, 물론 우리는 제사도 안 드리지만, 사람에게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드러나게 됐던 신천지, 세월호 사건과 더불어서 드러나게 됐던 구원파, 참 묘하죠, 그렇죠? 신천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신천지 예수교란다, 신천지 예수교나, 한국으로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나 뭐가 다르냐, 다 똑같은 예수교 아니냐, 니들도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때가 되면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혼동하겠지만,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가 되어지면 가짜와 진짜는 구별되어집니다. 반드시 구별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천지가 드려지는 그 드리는 예배, 뭐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드리는 거. 근데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답답해서. 그것보다 좀 이렇게 듬성듬성 앉고, 뜨문뜨문 앉고, 아파서 못 나오고, 그럴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느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내가 얼마만큼 헌금을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그렇고 그런 교회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벨탑을 보겠습니다. 바벨탑은 인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아,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인간의 마음으로 세웠어요. 인간의 마음으로 세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흐트러 버리셨죠. 그런데 말이래, 그 종말에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 그 메시아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교회,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입니다. 진리의 터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차이를 보십니까? 바벨론은 인간의 마음으로 세웠어요. 흩어지지 말자고. 그런데 하나님이 흐트러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온에,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그곳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 시온의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로 모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라고 하는 이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힘들면 힘들수록, 요즘과 같이 정말 힘들고 만나기를 꺼려하는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